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부르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누구인지 깨달으려면 지난 시간에 먼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나무라고 하고 신구약에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리젝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런 자들을 못된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라는 확신이 있으시죠?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누구인가? 그 설교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꼭 그 설교를 듣고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퀘스천을 하고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해서 구원 받았는데 살면서 큰 죄 적은 죄 등등 죄를 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지옥의 유황불로 던지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런 뉘앙스로 또 해석도 많이 하고 많은 오해가 빚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은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행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밝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미혹에 빠지지 말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못된 나무이며 마귀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들의 앞잡이가 돼서 진리의 길이 아닌 거짓, 멸망의 길로 미혹을 하는 배후에 마귀의 컨트롤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자기 마음에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주여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참 선지자같이 나타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황무지의 여우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데 사나운 이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질하는 이리, 에스겔은 여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구약에도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 목적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면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상은 남유다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요. 다윗 후손이 계속 왕위가 이어지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를 보내는 이 세상의 구원의 중요한 생명선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도 하게 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며 율법을 버리고 부정부패로 가득한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의 징계를 받는다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인지 약속이 있는데 무슨 바벨론에게 멸망하냐,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아내게 한다고 얘기하죠. 결국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여기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은 겨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참 선지자의 말씀은 알곡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쭉정이 혹은 겨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거기에 앞잡이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혹은 알곡과 겨.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 비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봤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우상 숭배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 허락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꿈으로도 계시를 또 주시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표적과 큰 이적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 사탄은 두목이고 타락한 천사들. 합세가 돼서 타락한 그룹,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배후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시며 허락을 하세요. 모든 불신자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짓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은 전부 거기를 추정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 또 거짓 목사들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많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혼란이 오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 세상은 다 거기를 추정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교리를 알아야 돼요. 이단은 마귀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적 표적을 행하면서 이단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교리 중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를 해요.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다른 거죠. 이교는 하나님의 백성은 금방 분별해요. 이교는 그 다르니까. 이단을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또 목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으로 바른 교리를, 구약과 신약을 풀어서 말씀을, 생명의 만나를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목사의 책임이에요. 영들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표적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멸망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특별히 표적 이적을 행해요. 미혹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속이는 이단들은 특별히 표적을 사용해요. 특별히 신유, 치료의 기적. 여러분들 다 건강이 어딘가는 좀 안 좋으시죠?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후패예요. 속은 날로 새로운데. 요즘에는 50대 초반 뭐 40대 말부터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50대에는 선교 가서 비행기 에어플레인 타고 잠도 못 자고 갈아타고 도착하자마자 한두 시간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강의하고 한 닷새를 하고 나면 3일 때 되면 목에 염증이 나가서 말을 못해. 그 뭐 꿀이랑 사탕이랑 뭐 갖다 줘. 50대. 50대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점점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되고 약해져요. 그러다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불치의 병이 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쫓아가요. 또 한동안 유치한 기적이 있었죠. 이단 교회에서 뭐 기도하면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니로 바뀐대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이단인 줄 알지만 이만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분들이 또 이단인 거 알면서도. 여러분 표적 이적을 행하는데 표적 이적을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이적 표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미혹하기 위하여. 또 주특기로 하는 것은 예언이에요. 쪽지게처럼 마친다 이런 예언, 그건 어디 무당이나 하는 표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물론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가 여러분 현재부터 미래까지 자기 자신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영원한 자식. 죽도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고 순종하도록 결단하도록 은혜를 계속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고 모든 거 다 맡기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현재 있는 문제, 미래에 있는 문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이긴 증거들이 신구약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과 사명,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장래가 창창한 미래의 예언을 갖고 계신 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특별히 신유, 표적, 그리고 예언 이걸로 미혹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온 세상을 표적으로 다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은 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을 통하여 미래의 예언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서도 읽고 묵상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문제에서 해방받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기고 가는 것이에요. 이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 소망이고 장래 미래의 예언을 성경 말씀에 다 주셨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 고린도 교회의 이단이 돌아서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을 파괴하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했습니다. 1년 반을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가르쳤으니 얼마나 정확한 교리에, 그리고 은사들도 많이 받았어요. 1년 반 후에 떠나니까 사도 바울께서 한 교회만 목회를 할 수 없잖아요. 선교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세상에 확장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가니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또한 네 파로 갈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두 파로만 갈라져도 교회가 박살이 나고 큰 위기를 겪는데, 고린도 교회는 기록된 파만 해도 네 파예요. 상당한 위기를 겪은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여기 다른 예수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데, 예수님을 주여주여 부르는데 참사다라고 자칭 주장을 하는데 다른 예수,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는 똑같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른 예수예요.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굿뉴스라고 하고 증거하는데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 사도들이 강단에 서서, 그 당시는 아직 신약이 안 쓰여졌을 때죠, 구약의 말씀을 들고, 지금은 신구약 말씀이 다 쓰여졌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책을 들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증거하는데 이단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인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된 거짓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면서 주여주여 하는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니, 배후의 사탄의 역사인 걸 이야기하죠.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영원한 유황불로 심판에 들어갑니다.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에는 그 당시 또 이단, 영지주의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들을 위협하고,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단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에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들어온 이단들은 유대주의교적 율법주의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로, 거짓 종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이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면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안에는 원죄가 돌아 있고 죄된 본성이 돌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속량한 값은 100% 완전한 거예요.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가 나왔고 믿을 때 믿은 이후에도 죄된 본성은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들의 죄성이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요? 그거에 값을 치러준 거예요. 페널티. 죄 값을 치러준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은 원죄를 inherit 했기 때문에 원죄를 통해 계속 자범죄를 지어서 병든 인격, 캐릭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점점 성숙할수록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성화되다가 천국 가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의 이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본질을 변하게 한다고 하지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무섭게 엄중한 심판이 있는 걸 이야기하지요.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격하게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이단들이에요. 표적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거짓 종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린 양 같아요. 근데 용처럼 말하죠. 어린 양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양의 탈을 썼지만 노략질 하는 일이다 말씀하는 것과 똑같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2장의 용은 사탄을 상징해요. 양의 모습인데 입은 용이 말하더라.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배회는 사탄의 역사로 거짓 종들이라는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수님도 큰 이적을 이단들이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큰 이적을 행하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얘기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분명히 온 세상을 미혹하여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리라. 계속같은말씀을경고하시는데비유들이비유에쓰시는종류만다르지내용은똑같은거예요양과염소예수님오셨을때양과염소양은믿는자염소는불신자좋은나무는신구약에구원받은하나님의백성못된나무는불신자들거기에앞잡이는거짓선지자들알곡과쭉정이혹은알곡과켜같은내용을다른비유로말씀하시는것입니다그러면본문말씀에마태복음7장나더러주여주여하면서선지자노릇도하고귀신도쫓아내고권능을행했고그리고거기에미혹돼서추정했던모든불신자들그들을주님이내가모른다고하는거예요23절그때내가그들에게밝히말하되내가너희를도무지알지못하니이부분에컨퓨즈가되셔서예수그리스도를믿고구원받았는데어떤때여러분속에서또입으로안나와야되는말안해야되는행동이적게나올때도있지만어떤때깨어있지않고사탄의공격을받으면심하게나오는때도있지않습니까있죠그럼주님이여러분옛날에내가너를알았을땐그래도순진하고순정하고괜찮은줄알았더니네속에서괴물이나와서내가너를몰라그리고천국밖으로쫓아내신다는느낌이든분들은지난번설교를다시들으면여러분이깨닫게돼요그걸얘기하는게아니에요이거를직역을하면안됩니다아니예수님께서전능한하나님이신데창조자하나님이시고이세상에태어난모든인간은하나님께서주권적으로만들어서세상에보냈는데아난너누군지전혀모른다우리가구원받고나서큰죄적은죄어떤때는불신자만도못한행동이나올때도있고말할때도있고근데내가너전혀모른다직역을하면예수님의신성도예수님의캐릭터의모순이되죠그걸얘기하는게아니에요이거는마귀의지배를받아구약에도하나님을리젝트하고우상숭배를하고하나님을버리고구원받지못한자들신약의예수그리스도를영접하지아니하고거짓종들거짓목사의미혹을받아그미혹에빠진다른예수를영접하든가또믿지않는불신모든자들하나님과불신자들은예수님과그들은아무상관이없다는거예요그걸에베소서2장1절에죽었다고얘기해요과거에불신자였을때여러분주님을아셨습니까예수님을나의주여주여부르셨습니까전혀관계없었어요상관이없었죠불신자때아니상관있으셨어요 personally 우리주님도모르고주님과교통도못하고 personal fellowship 이없어요상관없는걸얘기하는거예요우리주님께서요한복음10장4절자기양을다내놓은후에앞서가면양들이그의음성을아는거로따라오되예수님을양과목자에비유하죠예수그리스도목자가이렇게가면양들이목자의음성을알고따라간다고얘기해요14절나는선한목자라나는내양을알고양도나를안다분명히말씀하죠여기서는구원받은하나님의백성을내양이라그러는건데분명히양을안다그랬는데그양이곁길러가고 불순종하고 뛰쳐나가면 내가 너 몰라 그리고 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에 대한 속성을 받습니다. 양우리에서 이탈해서 도망가면 목자가 끝까지 가서 찾아서 또 빗나가려고 하면 목자가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끌고 가죠. 도망가면 양을 끝까지 찾아가서 잃은 양을 찾아 목장으로 데려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안다는 거는 정말 양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릴 때 그때 설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의 성호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정말 양의 속성이 그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을 정말 하더라고요. 실제 테스트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몰고 가면서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려줘요. 소리를 후루룩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줘요. 어떤 때는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이 멀리 있는데 목자가 그 소리를 내주면 멀리서도 다 몰려와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 비슷하게 흉내내잖아요.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안 와요. 이 비유가 실제 양을 치는 목자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아시죠? 알잖아요. 근데 아는 건 이제 자라가야죠. 우리가 본어게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 본능적으로 엄마 냄새 맡고 알아요. 근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더 온전히 알아가죠. 우리가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어게인, 우리가 이미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26절 에서 29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리젝트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충동을 받은 자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분명히 소속이 다른 걸 얘기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과 목자의 친밀한 사랑의 교통이 있고 서로 아는 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개런티를 얘기하죠.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 eternal life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의미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양, 우리들을 주님의 손에 비유한 거죠. 능력의 장중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요. 구원을 개런티하고 있다고요. 물론 죄지면 계속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의 징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 손에서 아무리 마귀가 공경하고 죄짓게 해도 주님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장중에 예수님 손에 장중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컨빈스 시키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대표로 그리고 제자들 전부에게 얘기한 거지. 특별히 베드로에게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본 듯 그 제자들을 사탄이 공격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허락하신 걸 얘기해요. 그러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만약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면서 curse 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 거짓말하며 부인합니다. 그걸 미리 예고하시면서 그때에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영원히 나를 버리고 실족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너를 지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 중에 리더가 되는 것까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구원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죄질 때도 있는데 반드시 돌이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다시 리핏하지 아니하려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성숙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귀히 쓰시기 위하여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이게 구원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걸 구원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 은혜의 완성. 거기에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벗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 속에 있는 구원의 완성의 실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그 몸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3차원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세상으로 가서 그 초월한 몸을 입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 몸을 입게 돼요. 문을 닫았는데 이 문을 그냥 통과해서 영체처럼도 들어오셨다가 만지면 만져도 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또 생선을 구워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드셨다가 안 드셔도 되고 드실 수도 있고 바로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천국에서 보고 싶은 분 생각만 해도 금방 만나요. 이제 시간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서울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면 비행기를 오래 타고 가야 되지만 이것이 바로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게 된 실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이게 구원 속에 있는 은혜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와요. 치열한 마귀의 전투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지 못하는 인생의 변수가 와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거 다 있죠. 그래서 변수가 와서 신앙이 도전을 받고 성숙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맡기고 기도하면 약속대로 처음에 변수와 공격이 오면 놀라서 입을 벌리는데 두 번째는 맡기고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승리를 주시냐 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영광을 praise하라고 창조됐거든요. 이 땅에서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 속에 있는 구원을 개런티할 뿐 아니라 천국만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구원 속에 있는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주여주여 부리며 표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로 말씀도 증거했는데 내가 모른다 하는 거는 불신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이 어떻게 받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다는 이 복음의 굿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다.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일 때 주님을 다 알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다, 믿고 싶다고 영접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조에 계세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쳤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구약시대에 자기의 짐승의 소유 표를 할 때 불인두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마크를 해서 짐승의 이게 넓적다리 같은 지진다고요. 인 표시 내 거. 또 여기 쓰여 무슨 중요한 서류도 도장을 찍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개런티하고 천국을 데리고 가신다고요. 이게 씰이에요. 이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소유했고 그 실체가 완성되는 건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개런티하고 상업용어 보증금 걸지요. 그걸 개런티하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고 예수님께서 최애 만천 석상에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특별히 14, 15, 16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는 서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빛과 계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셨고 확실히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계속 알아들으시잖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명을 가진 증거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안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우리만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붙드시고 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성화되다가는 거예요. 우리가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우리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Personal relationship이 맺어졌고 Personal intimate fellowship을 우리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 주여주여 하지만 거짓 정도를 불신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세파이트해서 교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보면 더 분명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속에서 죄된 본성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나오고 죄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거 분명히 믿는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속에서 와일라이도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얼떨결에 거짓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속다르고 겉다른 얘기가 나올 때 있고 이거 다 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혀 이런 거 안 나오세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정신 안 차리고 얼떨결에 이렇게 실수도 나오고 그 다음 자리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는데 분이 나면 하루에 둘째 날, 셋째 날, 한 달, 두 달, 몇 년을 또 품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연약해서 그 마귀 틈탄다고 그러죠. 이거 불신자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지 마라.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속아야 선한 일을 하라. 사회 구조학으로 도둑질할 때 있잖아요. 뭐 택스 같은 거 비즈니스 할 경우는 정확하게 다 택스 보고 또 안 할 때 있잖아요. 직장 생활은 택스를 도둑질할 성향이 많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떨어져서 나왔는데 인간의 죄된 모습. 비즈니스 하는 경우하고 직장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거 사회 이 구조학이지 않습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라 그래요. 구원받은 너희. 그들 그럼 여기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항상 여러분 입에서 선한 말 주변 분들이 은혜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숙해가야 되잖아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중간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죄된 본성에서 쓴물이 나가고 더러운 물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계신데 근심한다. 죄를 이겨라. 죄를 이기신 모든 은혜와 도우심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의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란 구원의 완성까지 또 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빨리 성숙해가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여기 이렇게 얘기하셨지? 여기 너희들 거짓말도 하고 더러운 게 나오고 분내고 그래서 성령님이 더러워서 못 있겠다 하고 뛰쳐나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신약에는 뛰쳐나가시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타나요. 이게 새언약의 약속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화나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막 떠들고 비방하는 것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여기 이렇게 걸릴 때 있잖아요. 그쵸? 걸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죄를 이제 점점 다스리는 거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죄된 본성이 나오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그러지 성령님이 너희를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리브 할 수 있어요. 근심하시죠. 계속 죄지면 사랑의 매가 있고 징계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죄된 본성들이 자꾸 나오는데도 성령으로 인친 자니까 인친 자답게 이제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계시록 7장 4절에도 14만 4천 인친 자가 나와요. 이단들은 전문으로 이단 자기네 교회에 나와야 14만 4천이래요. 구원받은 거기에 14만 4천 또 이마에 입맞은 자의 이야기예요. 계속 입맞은 자 14만 4천은 구약 신앙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수입니다. 인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환란을 통과해요.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보다 더 조직적으로 로만 엠파이어에 완전히 크리스찬들 다 잡아서 화형시키고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환란의 순교 시대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전부 이기게 하시는 걸 얘기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흰 옷을 입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걸 얘기해요. 종려가지를 든다는 건 승리, 영광, 번영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환란 속에 있는데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미리 보여주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자가 누군지 14절에 해석을 하지요.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인정받은 좋은 나무, 알곡, 양,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길 뿐이 아니라 찬송 부르게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크고 작은 죄가 나온다고 난 너 몰라,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자는 불신이다, 거짓 선지자들, 불신 악의 세력의 앞잡이들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이 분명하기 바랍니다. 구원 안에 있는 은총은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이 은혜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도 이기지만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 삶 속에 있는 문제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고 외치며 기뻐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이고 넘치는 환이고 승리가 개런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믿음에 서서 오늘 이 시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